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시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한 인생인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에 대한 탄원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심으로 의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들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주변에 이제 경건하고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의 주변에는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다윗보다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머물러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으로 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압살람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을 때에 달려 나와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심의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잃고 다윗이 쫓겨나가자 달려와서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다윗이 그 왕권을 회복해서 왕실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달려 나와서 막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는 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던 자이고 아첨하는 자였습니다. 둘째,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1장에서 23장의 그 사건들을 겪은 후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으로 갑니다.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해 주죠. 다윗의 요청으로 떡과 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 헤렛 수풀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쫓아서 몰려든 병사들이 한 4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추궁하죠.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다윗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놈이 왜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주면 내가 밭과 포도원을 주고 그 사람을 백부장 청부장으로 삼아 지위를 높여주겠지만 계속해서 너희가 다윗을 감싸고 숨겨주면 반역에 가담하는 죄로 처벌하겠다. 반은 협박이고 반은 회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높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잡아오죠.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병사들이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85명을 그냥 살육해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은 이 제사장의 성읍인 높당으로 가서 그곳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젖먹이는 아기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그냥 막 멸해버립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간신히 피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베 제사장 가문이 살육을 당해버렸습니다. 높당에는 아무런 생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은 에돔 사람 도액의 아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나 때문에 그냥 한 마을이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땅 근처에 있는 그일라를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침 가까이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하여라. 다윗은 싸움할 때 무턱대고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과외를 잘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만 만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는 과외를 맡기 전에 먼저 내가 가르칠 아이가 될 만한 놈인지를 보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놈은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한다는 거예요. 될 놈만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원인을 자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내 욕심, 내 고집, 내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굳이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보나 이러면서 자신의 실력과 영성을 키워야 할 그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방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직접 대답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을 보편적인 방법인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시된 성경 말씀에 적절한 적용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계시된 성경 말씀에 적절한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며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달려가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 방금 자신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쪼로로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줘버립니다. 이제 사울이 이곳에 오면 다윗을 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나를 목숨의 위협을 그런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을 봤나 이러면서 그일라로 달려가서 깽판 치고 나왔을 텐데 말이죠. 다윗은 그냥 그일라를 떠납니다. 가끔 아시는 분들의 연락으로 또 브리즈번에 오시는 분들을 픽업해 주기도 하고 이사를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저에게 받고 교회는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도와준 것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왠지 모를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일어나고 말이죠. 저런 괘씸한 사람을 봤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직도 제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그냥 그일라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냥 용서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도와주었던 다윗의 의로움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족한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의 거짓을 말함과 아첨하는 입술과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분풀이하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마음이 생겨날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실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유도를 배울 때 처음 몇 달 동안은 낙법만 배운다 그러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넘어지는 것이 이 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보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넘어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편을 보면 이 사람의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의 특징은 1절과 2절의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 아첨, 두 마음, 자랑입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아첨 받기를 좋아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첨, 아부를 떠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칭찬은 그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아첨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과대평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아첨합니까? 정말 상대방을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아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아첨하지 않습니다. 막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주변에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얻어낼 것이 많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주변에도, 다윗 왕의 주변에도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기 혀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놉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 말했습니다. 도액은 사울 왕에게 밭과 포도원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에돔 사람이라서 멸시받던 처지에서 이제 백부장, 천부장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고만장해서 오늘 본문 사절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자 앞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악인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주관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도액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자질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가 누렸던 기간은 긴 안목에서 보면 뿌리가 뽑혀버린 그 풀이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일라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얻을 게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아부를 다 떨다가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다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얻을 게 없다라고 느껴지면 돌아서서 비난을 하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쩔쩔매면서 우리를 찾아왔다가 도움을 받고 나서는 그 얼굴 표정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손해 입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입술과 거짓말로 얻게 된 이익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낍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고 그냥 내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졌는데 그것으로 이 악한 놈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지하철에서 아이가 불쌍해 보여서 돈을 지어주었는데 그 돈으로 포주가 자기 배를 불리고 있고 말이죠. 장애인이, 구글하는 장애인이 불쌍해 보여서 돈을 지어줬는데 퇴근할 때 그 장애인이 벤츠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된다든지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수록 그걸 당연히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한 일들을 막 시키면서 그 이익은 자기가 다 취하고 말이죠.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정성껏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돈으로 뭐 선교는 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사업을 벌리고 선교 편지만 그럴듯하게 써서 보내고 말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정성껏 했던 헌금인데 이 목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남은 돈으로 막 부동산 투기하고 있고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죠. 다시는 헌금하고 싶지도 않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일날을 도와주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모르고 도와주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도우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어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부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직하게 살려 할수록 뭔가 열심히 하려 할수록 자꾸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병사는 혼자 메고 가도 온갖 욕설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든 행군길에서 이 행군이 익숙하지 않은 후임병의 20kg가 넘는 군장을 메고 걸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동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료 폐업을 할 때 혼자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동료 의사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미움을 받습니다. 혼자 저러고 있다. 쟤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사로 부르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주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다윗을 숨겨 세웠다는 이유로 높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숨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안전,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 거짓말로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신당하고 팔아넘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모르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일라 사람과 다름없음을 아시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주러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거짓, 아첨, 두 마음, 자랑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아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죠. 흙도가니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이라는 표현은 불순물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어나셔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우리의 입술은 내 것이니 누가 주관하리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여호와께 피하고 이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신 것이죠. 에돔 사람 도액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한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면서도 조급해지고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그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점점 더 심한 악취를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점점 더 아름다운 찬양을 남기고 더 진한 향기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사와 아기스에 피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다윗은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자가 얻게 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시고 이리저리 마음이 바뀌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리저리 계속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차질 없이 실패 없이 완성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말에 신실한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두렵다고, 당장 눈앞에 손해가 된다고, 혹은 반대로 당장 이익이 된다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의 혀를 끊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전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고 더 나아 보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의를 쌓고 그 의를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복달라 말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다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날에 여러분의 안전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말에 혀 아래 도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도끼로 내려치키는 것처럼 큰 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으로도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잠언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키가 작은 것이지만 큰 배를 움직여갈 수 있다, 또 혀는 많은 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독을 머금은 악한 말과 미련한 자의 말과 의인의 말입니다. 독을 머금은 악인의 말은 모함과 비난과 이간질과 조롱과 아첨의 말처럼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이 독을 머금은 악인의 말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수다가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말은 많은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독을 머금은 말을 하고 이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용해 먹고 자기가 얻은 유익들을 자랑해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현대인의 특징을 표현한 말입니까?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형제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함으로 이들로부터 고난받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혀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한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